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나는 주를 부르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4장. 여러분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탐내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을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는 강하게 질투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불타는 질투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소리쳐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은 곧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어느 도시로 가겠다. 거기서 한 1년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생겨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살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가 잘났다고 장담합니다. 그런 장담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고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의 보좌요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여호수아기 제6장.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섯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당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당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수당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당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들어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당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레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일곱 번을 돌았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타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책이라고 믿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요 구원의 언약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못하면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약속이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효하다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고 육신에 갇혀 사는 인생이면서도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영생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머나먼 언약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계를 가지지 않은 영혼을 벗으시고 우리와 꽃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였죠. 그렇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여 잃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영혼을 원하면서도 주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이죠. 자연히 자신의 보다 근본적인 출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막연하게라도 창조주를 알고자 하여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을 일거리 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정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가장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39절 상반절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는 진정한 이유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당부로 읽지 않는 것은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39절 하반절인데 여기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율법이건 시가서이건 선지서이건 역사서이건 예외 없이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꽃 같은 내용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찾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명령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치와 역할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2절에서 44절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자신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2절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려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증거해 줍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호세아 선지자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 11장 2절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음에도 그들은 전혀 믿으려 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확인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주님은 바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44절 첫 부분이죠. 사람의 영광을 우선시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험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자세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44절에 주님의 안타까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45절에서 47절 말씀 중심으로 예언을 믿었다면 성취를 믿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망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심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45절 첫 부분이죠. 사실 생명 없는 종교의 특징은 저주받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조차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동티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음은 공포의 종교나 저주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은 저주나 동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재물을 드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아담의 범죄 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해 왔습니다. 그 후에 주어진 율법은 결국 이 메시아에게로 피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에 두려움을 선언해 주면서 사탄의 뱀, 독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노릇을 한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제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비극을 한마디로 결론 지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47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저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47절 상반절이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나 바울에게 율법을 어긴다고 정죄까지 하였지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불신의 증거들의 예를 들면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5장 4절, 6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율법이 주는 계명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불친에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고 의식한다면 하지 못할 행동을 더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이 아니라 인류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인도하는 주님께 가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라는 것을 그만두고 영원 속에서 영광을 입혀주실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예언된 영광과 존귀를 자신의 것으로 누릴 때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 시리즈의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하우스투하우스 하트투하트에서 발행한 전도책자 시리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책자 개정판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수록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미국 테네시주 이스트리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고 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귀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간한다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잠언 6장 16절 하반절에 이간하는 자를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다툼을 보내고 불화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샬라흐는 보낸다는 의미와 함께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정역과 ESV 등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뿌리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농사 문화를 반영해서 심는다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파종 모습을 떠올리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뿌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뿌린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즉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공의, 즉 의로움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들을 씨앗으로 뿌립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주는 연보의 씨앗을 뿌립니다. 화평, 즉 평화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시고 소원해진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활동적인 베드로와 꿈꾸는 자 요한,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테, 실증주의자 빌립과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악인들도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리는 씨앗들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악인들은 또 어떤 부정적인 씨앗을 뿌릴까요? 악함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갈등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탄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자 애썼습니다. 죄악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우상의 이름을 씨를 뿌리듯 전파합니다. 불화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툼을 던지고 불화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는 잠언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 즉 항상 다툼을 뿌리는 자입니다. 불화라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개인적 욕심을 넘어서는 넓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솔로몬은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전한 가르침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사정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은 상대방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든 비난 앞에서 극도의 낙심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을 택합니다. 둘째, 빈둥거리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 과부로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여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기에 바쁜 사람들은 불화의 씨앗을 뿌릴 시간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몸에는 좋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갖고 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경고는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갈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말과 폭발하는 화는 분열로 이어집니다. 넷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불량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기심이 큰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 지위, 재산, 가족 등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기적이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기적 탐욕을 버리면 평화를 비롯해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에 의해서 볼 수 있듯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친 롯은 소돔이 불에 탈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교만하고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도적인 역할을 맡을수록 겸손해져야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씨앗들만 모두가 함께 뿌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욕에 휩싸이지 않으며 평강을 끼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악한 씨앗들이 뿌려지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즉 불화라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Tempted and tried, we're oft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others living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death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새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암흑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곧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니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실행하여 그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굽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대신 시돈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마치 이방인처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